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너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일어나 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9장 첫 번째 계약에도 예배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 땅에서의 예배 장소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곧 장막이었습니다. 장막의 첫 번째 방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그 상 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특별한 빵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곳을 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향을 태우는 금으로 된 제단과 전체를 금으로 입힌 계약의 궤가 있었습니다. 그 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돋아난 아론의 지팡이와 계약의 법조문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룹 천사들이 그들이 날개로 은혜의 진리 자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장막 안의 모든 것이 이렇게 준비되면 제사장들은 날마다 장막의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맡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은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기 자신과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따로 떨어진 이 두 방을 써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곧 첫 장막이 아직도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로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희생제물이 예배하는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 곧 사람들이 속마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깥 몸에 관한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규정을 주시어 당신의 새 질서를 세우실 때까지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옛날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던 그런 장막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양과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옛날의 제사장들은 의식상으로 부정을 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뿌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귀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씻어주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양심에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행실들을 씻어내셨습니다. 그것은 귀도께서 영원한 영의 능력을 힘입어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귀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새 계약을 중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첫 번째 계약 아래서 지은 죄로부터 사람들을 풀어주시려고 당신의 몸을 그 값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먼저 그것을 남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첫 번째 계약도 피 흘림이 있기까지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을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묻혀 율법책과 모든 사람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계약의 피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는 장막과 제사의식에 쓰는 모든 기구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의 거의 모든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것들을 본떠 만든 모형들은 짐승의 피로 깨끗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실체들은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하게 해야 했습니다. 귀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장막, 곧 참된 장막을 본떠 만든 장막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바로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거듭거듭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거듭 바쳐야 한다면 세상이 창조된 뒤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버리시려고 시대의 끝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게 마련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두 번째로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Christ our Redeemer died on the cross. Died for the sinner, paid all his due. All who receive him need never fear. Yes, he will pass over you. When I see the blood, love. Jesus hath power, Jesus is true. All who obey are saved from the storm. Oh, he will pass over you. When I see the blood,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어닥쳤다.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네 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으나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네 개나 있었고 머리도 네 개나 달려 있었으며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그 뒤에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으며 힘이 아주 세였다. 이 짐승은 쇠뢰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고 으스러뜨리며 먹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아버렸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과는 달리 뿔을 열 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자니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났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혔다.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었다.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애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옥자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자의 밖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으며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수종들은 사람은 수천이요 모시고 서 있는 사람은 수만이었다. 심판이 시작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그들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애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에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에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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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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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열 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예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에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유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내가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왜 삽니까?
여기에 적절한 답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다르고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다르고 인생의 활력도 다를 것입니다. 꼭 같은 일을 하고 꼭 같은 음식을 먹고 꼭 같은 문화 수준을 누려도 왜 사느냐의 이유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감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는 이유를 물으면 나름대로 다 다른 이유로 답변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 감격이 있고 절망이 있고 눈물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생명이니까, 내 던져졌으니까 운명적인 답변입니다. 또는 맞지 못했어. 이것은 체념적인 형태죠. 또 왜 사는가에 명백한 해답을 갖지 못하면 막연한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게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이 각각 다릅니다. 더러운 환경에서 태어나 배우지 못해서 이렇게 힘겨운 일을 하고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이라면, 두 번째는 마누라 자식 새끼 먹여 살리려니 내가 배운 것이 이 집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고, 세 번째는 아, 나는 지금 위대한 역사적인 도성 석축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길이 역사적으로 남을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데 자부심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술적인 역사에 참여하는 것과 함께 우리 가족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도 생각의 차이는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나는 왜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자신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환경적으로 인생 여정이 평온하고 부유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를 비롯한 신앙의 위인들만큼이나 생애 구비구비에 굴곡이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후광에 겨워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7절 말씀 중심으로 이왕의 모든 인생은 자기의 의도대로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첫 번째 고백 속에서 바울은 일단 부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관계 속에 사건과 더불어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 과거를 회고하면서 그때의 그 사람과 그 일과 헤어졌어야만 했는데, 그만뒀어야만 했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지금 이런 후회는 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왕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관계되어 삽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국가에게, 빚쟁이에게 등등. 그래서 불신자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아침엔 아이고, 그 원수놈의 무엇.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을 탓해봅니다. 이놈의 팔자가 더러워서. 사실적으로 모든 사람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관계 지어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와 아브라함은 사라와. 그래서 그때쯤에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해도 현실이 허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벌어지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무엇과 더불어 살 것인가 하는 결정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에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한 번 가는 인생을 무엇과 더불어 살 것인가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자신을 위해서는 선택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런 모든 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8절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긍정적인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왕에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위하는 대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육신으로 도망쳐 나오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기서 보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아직도 그 육체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이유는 과거와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라는 말은 지금의 자리에서 도망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고난의 환경에서 도망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그대로이지만 주님과 함께 살면 운명이 바뀝니다. 바울사도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라는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표가 있을 때 환경은 우리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귀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저주받은 것 같은 운명의 종로를 타는 것은 아닙니다. 치유될 수 없는 평생의 질병을 가진 남편을 보살피며 산다 해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간호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구절 말씀 중심으로 가치 있는 삶의 이유를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는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게 하려고 일 것이지만은 두 번째 이유는 한 걸음 더 진보해서 이를 위하여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죄의 해결에 대한 확신을 주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저주와 절망과 슬픔에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표가 주님을 위하여로 바뀌면 해결된다는 약속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죠. 때문에 이제 나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 감옥 속에 앉아있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벌써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면 생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역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로는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는 스스로의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입술로는 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산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이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알고 있을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불평과 비극의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신앙의 시작 때 가졌던 감격과 고백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의 상태와 별로 다르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삶의 목표이고 이유입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좋지 않은 환경조차도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가 쓴 요한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사이입니다.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보고 분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안하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교만하기까지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 두 형제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두 형제 가운데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에게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 구절은 요한 1서 3장 20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즉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속으로 책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자녀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자녀를 포용합니다. 요한 1서 3장 20절 말씀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도 이런 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 모스 신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온 룻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운전면허 갱신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력검사를 하는데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만족하는 시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무 불편이 없었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마 노안 때문일 겁니다. 안경 쓰신 후 다시 오셔서 검사하시죠. 며칠 후 안경을 쓰고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지만 항상 눈이 좋다고 자신하던 저에게는 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경험이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을 두 눈으로 비유한다면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우리 눈도 어두워진다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그런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3절 앞부분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집으로 비유한다면 기력이 약해서 손발이 떨리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고 라는 구절처럼 허리와 등도 구부러집니다. 4절에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귀가 어두워 잘 듣지 못한다는 비유입니다. 5절에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 꽃은 봉오리 질 때는 분홍색이지만 만개한 후에는 흰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꽃처럼 차차 백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게 터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위에서 깨지고 이 구절은 사람이 늙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한 집에는 금으로 등잔을 만들어 높은 것에 은줄로 매어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물을 길어 올릴 때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해서 끌어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줄이 끊어지면 항아리와 함께 바퀴도 깨지듯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으며 온갖 영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살펴본 인생이 우리가 방금 전도서 12장에서 본 대로 이렇게 허무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 지으신 바 이렇게 번역한 부분을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에서는 워크맨십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단어 워크맨십은 걸작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 걸작품인 우리에게 전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몸은 전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늙으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분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